지난주에는 제가 믿음으로 우리가 걷자라고 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안심이 안 돼서 제가 목요일쯤에 거의 모든 분에게 문자를 보냈죠. 문자 받으셨어요? 네, 믿음으로 좀 걷고 있냐 제가 물었는데 좀 어떻게 가슴이 좀 뜨끔했어요? 아니면 아 나는 확실히 믿음으로 걷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잠깐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확신하고 한 걸음을 내디뎌 나가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확신하는 게 아니라 발걸음을 뛰어야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앞이 지금 내게 2천만 원 있어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건 믿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확신을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발걸음을 뛰는 게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말씀을 가지고 24시간에 그 엿새를 통해서 무에서 유가 되도록 창조하신 것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기본이 되는 창조신앙 믿음이다.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가서 보니까 구약시대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 맨 마지막까지 살았던 침례자 요한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의 선진들이요 믿음의 족장들인데 이 모든 사람들이 구약시대의 선구자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연장선상에서 그럼 믿음으로 살면 다 형통하나? 믿음으로 살면 다 부자가 되는가? 이런 문제. 믿음으로 살면 병이 하나도 걸리지 않고 정말 아픔이 하나도 없이 살 수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다 할애를 하셔서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들었을까? 이 내용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믿음이 내 안에서 생기는가? 아니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는가? 이 믿음을 교회만 가면 믿으라고 얘기하고 믿음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강해하면서 여기에 대한 그 이해를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의 앞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셨으면은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하시죠. 히브리서 11장은 1절부터 시작해서 40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절의 그 내용을 두 개로 이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그 다음에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약 성도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살았던 아벨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에녹이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사라라든지 이삭, 야곱 이러한 사람들 율법 이전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던 그 속박의 집에서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셔서 그래서 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이고 그 율법의 말씀을 주신 그 이후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 엘리야, 그 다음에 사무엘 등등 할 것 없이 이 율법 시대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둘로 나누면은 율법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고 율법 이후에 살았던 구약시대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실 때에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율법 이전에도 믿음만 보시고 율법 이후에도 믿음만 보시고 이것을 연장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가 열렸어요. 이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무엇만 보시냐? 믿음만 보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이외에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가인의 종교요. 발람의 종교요. 하나님이 극도로 미워하는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신다. 우리의 믿음만 보세요. 율법 이전에도 믿음, 율법 시대에도 믿음,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믿음, 그 이 모든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과 그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이런 그 시대적인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고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히브리서 11장을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4절에서 35절 중간까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4절에서부터 35절 중간까지에 있는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래서 구출을 이루어졌던 그와 같은 사례들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절부터 35절 중간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구출을 이루어 주신 그와 같은 사례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35절 그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38절은 이름도 없이 살아갔던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구출을 몸으로 체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삶의 역사가 35절 후반절부터 시작해서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4절부터 35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그런 내용인데 잠깐만 복습을 하면 첫 번째 아벨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4절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에는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는데 어떻게 동행했다고요? 믿음을 가지고 동행을 했다 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된 삶을 사는 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물의 홍수가 임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심판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선 이 모든 것을 준비하는 그런 삶도 그것도 믿음의 삶이다. 그것을 우리 시대에 대입을 할 것 같으면은 노아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도 그와 비슷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면서 사는 그 삶도 그것도 믿음의 삶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 삶도 믿음의 삶이다 해서 아브라함의 그와 같은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지어 아이들을 낳는 것도 믿음으로 낳는 거다 해서 이 여인들 중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와 같은 그 사라의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지만 17절에서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아들 이삭을 자기에게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고 이삭을 드리는 것과 같은 대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이러한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 다음 23절에서 29절에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속박의 땅에서 쇠 용광로 속에서 고생을 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낼 때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구해내고, 또 모세가 믿음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모세가 행한 그 모든 일이 믿음의 삶이어서 맨 마지막에 홍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주신 것도 그것도 다 믿음의 일이다. 이 말씀을 이제 성경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라합이라고 하는 창녀가 여리고 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믿음을 갖고 이 스파이들을, 정탐꾼들을 받아들여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그 이후에 미디안 족속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할 때 기드온이라고 한 사사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이 미디안 사람들을 퇴치했던 그런 말씀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의 그 왕이었던 야빈이라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려고 시스라라고 하는 그런 군대 장관과 함께 올 때 바락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사가 일어나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늘의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그와 같은 모습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삼손도 믿음의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하려고 할 때 삼손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을 입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퇴치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믿음의 일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입다, 다윗, 사무엘, 그 외에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은 그런 모든 대언자들이 다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부터 여기 3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일으키셔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 확증을 주셔서,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런 사람들의 삶이 성경 말씀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2장,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10장,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40장, 50장을 할애해서 하나님이 이 안에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면은 꼭 이렇게 무슨 증거가 나타나냐, 그 얘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매일같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런 일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겐 항상 일어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가서 또 보겠습니다. 35절에서부터 38절.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여기까지는 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다른 이들은 더 좋은 부하를 얻으려고, 잘 들으세요, 고문을 당하되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아,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구나.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더 좋은 부하를 얻기 위해서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고문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문 당하는 삶에서 구출되기를 원치 않았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36절에 가서 보니까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도 받고 채찍질도 받고 참으로 결박당하기도 하고 옥에가 치는 시련도 겪고, 37절에 가서 보니까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사람들이 그냥 두지 않으니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자기를 변장하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 안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 믿음의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그럼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4절에서 35절까지는 유명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도 보지 못하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고난과 궁핍과 고통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예, 고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애를 타고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 이 말씀 읽으셨으면 제가 묻는 그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이 세상에서 삶이 다 평안하고 형통하고 다 잘 살게 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병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으면 다 부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예수 대답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베니인이라고 하는 그런 가짜가 드러나서 지금 생명의 말씀사 가서 한번 쳐보세요. 베니인하고 한번 쳐보시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가난하든 부하든 여기서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어디 보고 살았어요? 하늘 보고 살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늘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가난한 데 거할 줄도 알고 부한 데 거할 줄도 알고 정말 모든 환경 속에 거할 줄 아는 그와 같은 능력을 예수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받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믿음만 가지면 병이 안 생깁니까? 믿음만 가지면 병 안 생겨요? 네, 병 생깁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참 좋겠어요. 저도 어제 가서 진단을 좀 받고 좀 이렇게 약도 타오고 지금 그랬거든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병도 걸리고 할 수도 있지만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제가 참 위안을 받은 것은 스펄전과 같이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그런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도 이 사람에게 병이 오게 될 때 너무너무 몸이 아프게 될 때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고 할 정도까지 이렇게 약해져서 그래서 낙심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전기를 읽고는 야 이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 정도가 됐으면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구나. 모세가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절 좀 죽여주십시오. 그러지 않습니까? 아, 이 믿음의 사람도 그 정도가 됐으면은 나도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여기 35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38절에 기록된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믿음의 사례들을 언급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지금 언급하는 것을 볼 때 35절 하반절부터 3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사람들은 다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돼 있냐? 비참하게 죽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에 로마 시대가 열렸을 때 예수님 이후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됐어요. 짐승의 밥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았어요. 잘 들으세요. 잘 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내 삶에 고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내가 부하게 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병이 들 수도 있고 고통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으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고통이 임하든지 병이 있든지 없든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비참하게 죽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야구의 전당 가면 야구 잘한 사람들 여기 그림 다 사진 붙여놨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 이름과 사진이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전당에 가면 이렇게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사진과 이름이 그 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을 거다. 하나님의 책에는 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 사람들을 평가해 줬냐 하면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않은 장소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세상과는 잘 맞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면서 세상이 점점 좋아요 이러면 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살면서 세상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게 되면 아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살면서 아 정말 세상하고 나는 너무 맞질 않는구나 이렇게 자꾸 돼야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경이 써 있잖아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한 장소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킹제임스 성경을 많이 알고 이 안에 있는 모든 교리를 내가 다 머릿속으로 다 알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의 대충 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는데 점점 세상이 좋아진다. 이건 뭔가 잘못이 있다 그 얘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킹제임스 성경을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와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몰라도 날이 갈수록 세상이 합당치 않은 데구나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분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다. 제 이야기를 좀 여러분 이해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분이 제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지금 숲을 거닐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 하나님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사람들하고 제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옳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구나. 돈이 많고 학식이 많고 교회에서 뭔가를 안다 그러고 집사를 한다 그러고 목사를 한다고 하는데 날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 끊어지고 세상이 좋아지는 그러한 삶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면 그건 이미 믿음에서 배도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을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아주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 앞에 가서 아그리파 왕 앞에 가서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려고 우리 민족의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 이후에는 나의 온 삶을 예수님께 바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대하게 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을 보고 바울아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내 정신이 아니구나. 너의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놓고는 이 사람은 살려두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몹쓸 전염병 같은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본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미친 사람, 정신이 나간 얼간이, 넋빠진 놈, 세상의 오물과 찌꺼기. 그런데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내가 창세전부터 마련해놓으신 나의 택한 그릇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그냥 이야기가 끝나고 마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하나님이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야기하면 그걸 다 모든 게 끝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성경이 39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누구에게 얻었어요? 하나님에게서 얻었는데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13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여, 이거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끌어안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리고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여 순례자라고 고백하였으니 그런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느니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영원토록 내 씨의 소유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당대에는 그걸 보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하늘의 별들같이 내 자손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에는 그와 같은 약속들을 받지 못했어요. 또 메시아 구세주가 내 씨를 통해서 온다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았지만 당대에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멀리서, 잘 들으세요, 멀리서 그것들이 확실히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든 믿음의 삶을 살면서 발자국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뛰면서 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다는 겁니다. 틴데일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영국 사람들에게 보통 말로 기록된 영어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번역해서 그 말씀을 전달해 주려고 하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틴데일이 뭘 봤어요? 멀리서 바라본 거예요. 뭘 봤어요? 이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영어권에 완전하게 퍼지고 결국은 한국 땅에까지 이르러서 이 말씀이 번역될 걸 내다봤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한 글자 한 단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함께 화형대 위에서 펄펄 타는 그와 같은 이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확신하며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내게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끌어안았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끌어안아드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내가 나그네요 순례자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땅을 살면서 땅에 애착을 두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릴 것 같으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땅에 있는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너희의 애착을 두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영구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구한 도시를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순례자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이삭에게 많은 재물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재물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려고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자기 고향 땅에 돌아갈 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거기는 내 본향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내 본향이 아니에요. 내 본향은 저기 보이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앞에 보이는데 저기가 내 본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땅에 있는 동안에는 가난하게 살든지 병에 걸렸든지 남들이 욕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그네와 순례자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믿음 안에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는 건 다 죽는데 믿음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믿음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16절에 보상을 해주신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의 본향이라.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분께서 그들 위하여 한 도시를 예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저 앞에 바라보이는 저 도시를 향해서 나가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영구히 쇠하지 않는 그와 같은 도시, 그 도시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하마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영원한 도시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것들은 눈이 본 적이 없고 귀 속에 들어간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귀한 것을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 이제 배웠잖아요. 대부분의 교회가 11장에서 끝나고 말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이랬다고 11장에서 끝나고 말면 그러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12장 1절부터 4절이 연결이 11장이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12장이 연결이 딱 돼야 그래야 끝이 나는 게 결론이 12장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 여러분 이거 히브리서 왜 썼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보여주려고 쓴 거예요? 아니죠.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려고 쓴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네, 그럼 그 결론이 지금 12장 1절에서 4절에 지금 결론이 나와 있는 겁니다. 결론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을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음을 우리도 실행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그 내용이 1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절의 내용은 뭐냐 하면 거기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에게 증인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말씀드리면 로마서 15장 4절에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계속 읽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는 것처럼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를 이 성경을 통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르단강을 건넜는지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갈랐는지 엘리야가 어떻게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과 싸워서 이겼는지 이런 모든 삶이 이 안에 낱낱이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은 땅을 밟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그 밑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하고 있던 올림픽 게임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들 지금 게임장에 가서 올림픽 게임 하러 달리기 하러 가면은 어떻게 돼요? 달리기 선수만 뜁니까? 아니면 거기 옆에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려고 지금 경주장에 들어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경주장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월드컵이 6월에 하고 그러면 여러분 월드컵 경기하면 누구 응원합니까? 누구 응원하세요? 아, 우리나라 사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선수가 이기라고 응원할 거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마치 저기 스타디움에 지금 앉아갖고 너희가 지금 믿음의 경주를 막 뛰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막 환호를 하면서 믿음으로 싸우라고 너희를 격려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어느 정도 큰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증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 스타디움을 그냥 가득 채우고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싸워야 된다고 지금 격려를 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뭘 봐야 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하면 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같이 격려해주고 있구나 이걸 먼저 바라보고 그 다음에 우리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우리 자신을 보는 건 무슨 얘기냐 하면 무거운 것을 제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0m 제일 잘 뛰는 사람이 아마 볼튼가 하는 선수잖아요. 그 사람이 9.58인가 뭘 뛰었는데 이번에 대구에 오면 9.4초에 100m를 뛰겠다고 지금 그러고 우리나라에 지금 호언장담하고 지금 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100m 선수가 뛸 때 반바지만 입고 뜁니까? 아니면 추리닝 긴 거 다 입고 이러고 뜁니까? 어떻게 뛰어요? 반바지만 입고 뛰잖아요. 그렇죠? 다 벗어버리고 무거우니까. 이 무거운 거 걸치면 뛰임을 못 뛰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바지만 입고 홀가분하게 나서 지금 경주장에 뛰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복잡한 거 무거운 건 좀 제해야 된다.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열 가지 다 하려고 하면 그러면 뛰임을 뛸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뛰임을 뜁니까? 24시간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 28시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도 24시간이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24시간이 주어져요. 그럼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25시간이면 1시간만 하나님이 더 주시면은 내가 읽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24시간이 주어지는데 믿지 않는 사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렇게 쓴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리 그 똑같이 하면은 그럼 성경 읽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이 하면 예배드리러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하나님이? 무거운 걸 좀 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면 무거운 걸 제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그걸 치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 불신의 죄. 하여튼 야구에 빠지면 시간간이 모르고 야구만 보고 교회도 안 오고 하는 그런 죄들. 그거 인터넷 중독죄. 저 같으면 말을 잘 오래 못 들어요. 이렇게 잘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 중간에 끊고 나서서 화를 벌컥 낸다거나 이런 죄를 이게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죄거든요. 이걸 이제 좀 떨쳐버려야 된다. 복잡하게 사는 거 좀 떨쳐버려야 된다. 그래야 경주를 뛸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 2절 3절에 사도 바울이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이 뭐라고 썼냐면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가운데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그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를 하고 있는데 뭘 바라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고 경주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의 믿음은 이렇게 됐으면 좋을 거다 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 믿음이 아닙니다. 이 교리가 열 가지 있으니까 이걸 다 믿으면 믿음이 좋다 하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내기 위해서 주여 삼창 100번 하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닙니다. 나무뿌리 잡아 뽑는 거 그거 믿음이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고 십일조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가 하라니까 교회 일 많이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 중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기록된 거 있습니까? 11장에.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이거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의 믿음 나와요 안 나와요? 11장에. 안 나오죠? 이 우리의 믿음이 뭐냐? 신약시대 성도들의 믿음이다.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믿음은 물론 동일한 믿음이지만 그냥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건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그 우리의 믿음을 누가 만들어줬냐? 예수님이 만들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오.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신 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는 분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도 믿음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예수님도 믿음이 있나.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죠. 맞습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사랑으로 사랑이 돼요? 엄청나게 미운 사람이 옆에 있는데 이 사람을 내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누구 사랑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 사랑으로 해야죠. 맞죠?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그러면 백발백중 멸망의 길로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내 믿음으로 주여 삼창 100번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뭐 교리집을 달달 외워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믿음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 그러면 예수님은 믿음은 원래 보이는 거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한 분으로 계실 때 예수님 안 보이는 분이었죠? 그때 예수님이 믿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그땐 예수님의 믿음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12장 2절 끝에 가서 보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얘기하면서 그분께서는 예수님의 믿음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사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요 완전한 사람이세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쉬운 삶이 아니었어요. 남들이 와서 비방을 해요. 머리 둘 데가 없어요. 풍랑이 이르면 물에 빠져 죽을 지경이 돼요. 사람들이 와서 비방을 하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가서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할 때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모든 걸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수치가 지나가고 이 고통이 지나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부활의 몸이 있어서 내 앞에 놓인 엄청난 그런 기쁨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극복을 해 나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을 때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로부터도 고난을 당하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알지 않냐? 그 예수님 원래 메시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고난과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당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한 것 같은 형벌을 당하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이 고난 이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몸, 부활의 몸, 사망 권세를 이기는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그 기쁨, 그걸 가지고 이 모든 수치를 예수님이 이기고 나가셨다. 그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그게 믿음의 삶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가졌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았지만 신약시대엔 그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믿음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의 그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그 믿음을 끝까지 완수해 주시는 그런 분이 되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믿음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믿음이 뭐냐?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내가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에요. 이 세상 모든 죄들을 내 어깨 위에 지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 내가 비록 죽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도 무덤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정하신 때 다시 재림할 때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믿음.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메시아로 이 땅을 통치하라는 그 믿음. 그래서 이 온 우주 공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행하리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될 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납니까? 아니면 우리 밖에서 납니까? 우리 안에서 안 나와요. 이 믿음을 잡고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가 제대로 믿기 전에 또 했던 게 뭐예요?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내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는 겁니다. 주여 삼창 하는 거야. 100번 해보고 나무뿌리 뽑고 성경 읽고 뭐 그런 뭔가 될 것처럼 해서 내 믿음으로 자꾸 해보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서 오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신약 성도가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제가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누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하고 믿습니다 할 때 그건 영어로 believe 하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는 건 다 내가 하는 거예요. believe 하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 듣게 될 때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내 속에서 생성이 되지 않아요. 내게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서 그 믿음이 오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 갖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는 그 믿음, 십자가의 그 모든 수치를 당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던 그 아들의 믿음, 그 아들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때도 내가 동의해서 내 모든 것은 인정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그 믿음이 와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십자가에 지금 달려있어요. 움직이지 못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요? 예수님이 사는데 이제부터 사는 내 삶의 모든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믿어보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오는 그 믿음, 그 믿음 가지고 산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가서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 다 같이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거기 가서 보면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개혁성경 이런 걸 충성으로 바꿔버렸어요. 개혁성경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믿는 걸로 그렇게 바꿔버렸어요. 여기도 가서 보니까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많이 자란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충성이 되면 곤란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믿음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이 예수님에게서 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구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고통스러운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럼 내 믿음으로 이거 이길 수 있어요? 안 돼요.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 세상 살다 보면 배신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배신을 많이 당해도 예수님처럼 당했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 배신당하셨을 때 가졌던 그 믿음, 이렇게 배신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거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하나님이 이걸 전화 위복의 기회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예수님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비난받고 얼마나 많은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그러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만한 고통당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일, 어려운 일, 고난당하는 일, 가슴 아픈 일, 배신당하는 일, 부부관계에 어려운 일, 이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예수님은 얼마나 더 답답했겠냐. 그 가운데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터닝, 뒤돌려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부활로, 승리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수치당한 일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건 멸시하시다가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시는 재림주가 되셨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믿음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바로 이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사는 삶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 믿음으로 살아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게 될 때 부활의 소망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땅에선 비록 어려운 일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영구한 도시가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시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데려다 그 처소에 살게 하시리라고 한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때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전당에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도 그 안에 기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